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가 엔진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9일 4개의 주요 엔진 중 1개의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로켓 발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이날 오전 8시 33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 악화되면서 연료 공급이 1시간 지연됐으며 이후 연료 누출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는 빠르면 오는 9월 2일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황에 따라 9월 중순이나 그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29일 자국 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가 철회돼야만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핵합의 복원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신고 시설의 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상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합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세 곳의 미신고 시설에서 핵물질을 발견하고 이란 측에 출처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극동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2 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29일 훈련 날짜를 이틀 연기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스토크 훈련의 날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러시아 측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 발표했던 13개 훈련장이 아닌 7개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몽골,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13개국이 참여합니다. 보스토크 훈련은 러시아의 동부 군간구 지역에서 4년마다 열리며 올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9일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8일 원전 건물 위에서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수치도 정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드론기 격추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세차할단은 이번 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금지 조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28일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비자 촉진협정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 시민과의 관계 단절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며 협정 중단 주장이 만장일치 지지를 얻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별적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말 이후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자 촉진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 전함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중국해를 관장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함정 두 척은 타이완 해협 공해를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챈슬러스빌함과 엔티텀함 등 미 순항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 국제해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어떤 선박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국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한국을 향해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있다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규명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적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17도에서 25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한국을 향해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있다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밝혀 기지 정상화의 첫 발을 뗐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특이 동향은 없지만 도발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 동향은 미식별된다고 북한군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경우 지난 6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한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즉 UFS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 몽골 과장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보론초프 과장은 워싱턴과 서울은 저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변명할 구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북한이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평양은 대응 조치로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점이 미한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서방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밀착 관계가 강화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의 입을 빌어 핵실험과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한 인터뷰 내용은 핵실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며 핵실험 시기와 방식 등 주도권을 부각하면서 미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뭐 언제 핵실험을 하느냐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미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그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박 교수는 미한이 북한의 핵실험을 유도한다는 식의 인터뷰 주장에 대해선 북한 특유의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를 3자의 입을 통해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지난 3월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며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3월 달에 이미 화성 17형 모라토리엄을 깼고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나섰고 그리고 지금 동창리 로켓 발사대 증개축도 이미 지시를 했거든요. 북한은 핵실험을 추가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마쳐놨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거든요.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미한 연합 연습과 관련해 한국군은 5년 만에 정부 연습과 미한 연합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하고 과거보다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사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9일 반격 연습이라고 불리는 2부 연습에 들어간 UFS 연습에 대해 올해는 계획 변경 소요가 적은 13개 훈련을 통합해 실시하고 내년엔 규모와 종목을 본격 확대하겠다며 방역 안전 도움을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인 전국급 전쟁 연습 상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부 연습이 공화국을 불의에 군사적으로 타고앉기 위한 북침 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개성을 경유해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선제 공격에 의한 북침 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부 연습은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개념에서 비롯된 작전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안 하면 이 작전 계획 자체는 실행이 안 되는 계획들이에요. 이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와 함께 방어가 끝난 시점에는 북한군 전력들이 거의 괴멸됐다는 상태로 보고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작전 계획이죠.
한편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드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전임정부가 2019년 착수하려고 하다가 주민반대와 중국의 반발 등이 거세자 평가를 위한 사전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뤘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지의 보강과 증축 공사가 가능합니다. 환경 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 즉 공사 차량과 식량, 식수 등을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사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NPT 평가회의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4주간 진행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26일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구스타보 즐라우비넨 NPT 평가회의 의장은 이날 최종 선언문의 내용을 두고 참가국들이 전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Russia is the reason we do not have consensus today. So let's be clear. Russia is the one that threw away.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충실한 내용의 결과 문건을 버린 것은 러시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를 여기로 이끈 러시아의 행동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인 안전조치 합의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른 시설 혹은 장소, 특히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군사활동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최근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고 원전을 방패삼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포격을 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NPT 평가회의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열린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도 중동 비핵지대 설립 문제를 놓고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되지 못한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에는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세계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을 재차 우려한다며 평가회의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2일 공개된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의 2016, 2017년 핵실험만 적시해 규탄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전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북한이 행한 6차례 핵실험을 모두 규탄했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관계국들이 대화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현행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가 주관하는 다국적 훈련 피치블랙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일본 정부가 영내 훈련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협력 추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참가국과의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서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일본은 호주가 주관하는 피치블랙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곳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영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5일 피치블랙 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 배경을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우방 국가들과의 연합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미일 합동훈련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실제 전투 환경에서 미국, 호주 등 다른 참가국 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해 부대의 전술 기량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참가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심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1월 일본 방위상과 호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피치블랙 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훈련에 F2A 항공기 6대와 15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에 올해는 미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 17개국이 참가합니다. 올해 피치블랙 훈련은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과 엠벌리 공군기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일본, 한국, 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직접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공군은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참가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공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통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훈련 공역을 남반구까지 확대하고 여러 국가의 다양한 항공 전력들과의 공중작전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여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국가를 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군은 KF-16 전투기 6대, KC-1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와 13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번 훈련에 16명의 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VOE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 공군은 한 번에 최대 80대의 항공기가 공중에 떠있는 역동적인 항공작전을 포함하는 훈련 중 동맹 파트너와 모범 사례를 배우고 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이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언한 북한에 다시 발열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며 북한 정부가 요청하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정확한 코로나 진단 방식이 주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신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대북 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6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북한에 또다시 발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북 백신 지원 정책에 변화가 없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의 백신 할당은 국가 수요를 토대로 하며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들의 백신 전략에서 명시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다면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17억 회분의 백신을 146개 나라에 제공했듯이 그들과도 기꺼이 백신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 13일 만인 지난 25일 발열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열자 발생 지역을 즉시 봉쇄하고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와 유전자 염기 배열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 만인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발표한 발열자 4명 모두 독감이라면서 이들 모두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고 발열자 발생 지역에 대한 봉쇄는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엔아동기금은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한 BOA의 입장 문의에 현재 언급할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WHO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WHO는 신종 코로나 추적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자국 내 상황을 알려줘야 각국 현실을 토대로 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버트 버넨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공중보건학 교수는 26일 V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를 확실하게 테스트할 역량이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이 발열 증상을 신종 코로나 감염의 대용으로 활용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열 원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많은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부정확한 진단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버넨 교수는 백신 접종 없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북한이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취약한 북한의 의료 시스템, 만성적인 식량난과 맞물려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버넴 교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종식 선언 당시에도 BOA에 잠시 코로나 상황이 소강 상태를 보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잠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재유행이나 변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대 로스쿨, 즉 법률대학원 학생들이 지난 새 학기 동안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책임규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탈북민들의 소송도 어렵지만 가능하다면서 잔혹한 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로스쿨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조직인 인권 옹호자들은 26일 뷰에 이 학교 로스쿨 사상 처음으로 3학기 연속 북한 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봄과 가을, 올해 봄학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의 북한 인권 기록 조사 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3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첫 프로젝트로 탈북민이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관리들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과 최근 다른 나라의 인권조사 메커니즘을 분석해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한국계로 지난 2021년 인권옹호자들 부회장을 맡아 북한인권 책임규명 프로젝트 출범을 주도한 이 학교 졸업생 제스민 신 씨는 이날 BOA에 실향민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평소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이 많았다며 대학 졸업 논문을 북한 인권에 관해 쓴 뒤 유엔기구에 근무할 때도 줄곧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원래 이북에서 자라셨는데 이제 18살 때 이제 인민군들이 타격이 되셔서 그때 이제 집에 불을 다 질러서 이제 사실 곳이 없게 되시는 바람에 18살 때쯤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가족들 뭐 두고 오신 또 그런 아픔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집을 이렇게 불태우고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와닿았고 또 이제 할아버지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이제 많이 마음이 아파서 아무래도 이쪽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신 씨는 이 학교 단체 인권 옹호자들이 일반 학생 조직과 다르게 전문적인 비정부 기구와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사건에 관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며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백지은 박사의 제안으로 이 학교 로스쿨 동문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가 연결돼 처음으로 북한 인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탈북민 지원단체 애녹을 설립해 활동하다 로스쿨에 입학한 앤드로 홍 씨. 역시 모친이 실향민 가족 후손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줄곧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 활동에 참여한 에리카 험버그 씨.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모니카 리 씨 등이 우연히 로스쿨에 모두 있어 출범이 순조로웠다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신 씨는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 탈북민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검토했다며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게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추진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 법안들을 보고 어느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이제 도움이 될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그 FSIA라고 원비어도 부모님도 그렇고 다 이제 다른 그 피해자분들도 이 법에서 이제 소송을 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밑에서 이제 HURDLE는 그 이제 탈북민 분들 중에 피해를 정확하게 입증하실 수 있고 또 미국인이 미국의 이제 시민이라던가 최소한의 영주권자이셔야 하니까 그런 약간 절차적인 그래서 딱 그 알맞은 피고를 찾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결론은 났지만 어쨌든 맞는 사람을 찾고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법원은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소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선 외국 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부모와 선교사로 활동하다 북한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석방된 케네스 배 선교사 등은 모두 외국 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소송을 통해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미국의 법정에 서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피해들, 인권 유린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 탈북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3개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한 앤드루 홍 씨도 이날 VOA에 10년 넘게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이들의 입장에서 배운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게 보람이 있었다며 하지만 탈북민은 오토 원비어 가족과 달리 소송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해요. 가족이 해를 당했을 때 정신적인 그런 피해, 예,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 당하는 것만큼 그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줄지는 좀 그게 좀 힘이 약하죠.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다 치면은 이런 소송을 걸었을 때 북한 당국이 보복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주도한 에리카 험버그 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열악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재학생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1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책임 규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overall goal is to sort of send a message and say that
전반적인 목표는 이런 형태의 잔악행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미국 법원엔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란 겁니다. 에리카 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 북한 정권의 잔혹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북한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 방향을 권고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BOA에 이런 협업이 시민사회단체들에겐 큰 도움과 격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건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법대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일단 의미가 있고요. 이런 이제 하버드 법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북한의 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그 법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북한의 건 개선, 특히 이제 책임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 실제 그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이제 그런 자료로 이제 남을 거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로펌을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구체적인 소송과 입법, 유엔 메커니즘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건 의미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제스민 신 씨는 하버드대 로스쿨의 북한인권 프로젝트가 북한 주민들과 다른 로스쿨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 제3자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하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이고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법을 새로 배우고 있는 또 이제 하버드라는 곳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정의 실현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이제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그들의 경험들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프로젝트가 발판이랑 씨앗이 돼서 하버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북한 인권 쪽 일에 힘을 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멀리 뻗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이자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205년 전인 1817년에 설립된 하버드대 로스쿨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미국 각계각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가 올해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 대체 불가 토큰을 돈 세탁 창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 NCC 그룹은 25일 발표한 월례 위협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인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외화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랜섬웨어 해킹 단체였던 콘티가 해체됐지만 오히려 랜섬웨어 해킹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7월에만 전달 대비 47%가 급증해 전 세계적으로 모두 198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거대 랜섬웨어 갱단으로 불렸던 콘티의 해체에도 이 같은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위협 행위자들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운영 방식에 정착하고 있는 다른 위협 행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보이고 있는 올해 해킹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올해 초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공격을 벌이고 랜섬웨어 공격 분야에서도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해 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말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약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랜섬웨어 관련 라자루스의 활동 증가는 북한 경제가 다시 한번 위축되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적 이유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도 북한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해킹을 통한 이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북한 라자루스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이 같은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를 통한 금융 탈취 활동 급증에 대해 NCC그룹의 맷 헐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본부장은 25일 VOA에 최근 암호화폐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을 연계한 해킹 공격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그룹은 올해 두 건의 주요 암호화폐 강탈에 이어 암호화폐 도용과 랜섬웨어 해킹 부문에서도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한국의 암호화폐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활용한 북한의 돈 세탁 증가 추세를 지적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를 일컫는 것으로 암호화 토큰처럼 작동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와는 달리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며 디지털 자산을 상업화하고 가치화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보고서는 올해 NFT 생산과 구매, 판매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하려는 범죄 시도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4,600개 이상의 NFT가 도난당했다며 이는 2017년 엘립틱이 자체 데이터 추적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FT를 사용하는 플랫폼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단체와 국가가 후원하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라자루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했다는 미국 재무부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미국 재무부가 믹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기 전에 이미 토네이도 캐시가 전체 NFT 사기 수익의 절반 이상인 52%를 자금 세탁하는 데 이용돼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암호화폐와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추적해온 트렐릭스의 크리스티안 비크 수석연구원은 25일 BOA에 북한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해킹과 작은 단위의 랜섬웨어 해킹을 연계해 특히 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탈취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n analyst, I would say like these ransomware operations are some of those smaller operations we have been observing.
비크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큰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과 함께 소규모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병행하면서 보완적 사이버 해킹 공격을 펼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해킹 조직의 흔적이 남은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을 추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 후 자금 세탁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과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분야 규제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른 현금 확보를 위해서 랜섬웨어를 보완적 형태의 자금 확보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노동자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후 복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왜 우크라이나에 자국 노동자를 보내려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후복구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북한 노동자 투입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실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잘 훈련된 건설 노동자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첫 번째 전문가 그룹이 조만간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 주재 신농철 북한 대사는 7월 29일 올가 마카예바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대사를 만나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또 다른 친러 세력인 루안시크 인민공화국도 북한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로디온 미로슈니크 모스크바 주재 루안시크 인민공화국 대사는 10일 인터넷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신홍철 북한 대사와 만나 북한 노동자를 복구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 소통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두 나라가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항공협정도 맺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7일 모스크바에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과거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주 2회 운항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이 돈바스 지역의 전후복구 사업에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 is plausible that North Korea could send workers to the Donbass.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은 상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유엔에서는 특별총회가 열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이 결의안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141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괴뢰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후 복구 사업이 외화벌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415로 러시아 건설 노동자의 월급보다 40% 정도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러시아 사업주들은 북한 노동자를 싸고 좋은 인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을 $500로 책정하고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의 노동자를 각각 만 명씩 파견한다면 북한은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1억 2천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은 북한의 지난해 총 수출액인 8천만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외환환을 타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과거 10만 내외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외화를 가득 벌어서 본국으로 보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돈바스라는 새로운 출구가 생겼다.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 두 개의 인민공화국은 이미 노동자 투입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북한 실무대표단이 돈바스 지역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복구 사업의 내용과 범위, 기간, 인력 규모, 임금과 처우 등에 합의하는 겁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노동자가 투입되더라도 실제 노동자 손에 쥐어지는 돈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국가 간 거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이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 간 베이스로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의 교육을 뜰 것 같고요. 러시아로 파견 노동자가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급료가 노동자에게 지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1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돈바스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설비에 관심이 많다며 과거 북한과 러시아가 공업용 자재와 식량을 교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인정한 것과 노동자 파견 움직임을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월 20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는 오직 우크라이나에만 속해 있다며 그곳에서 누가 어떤 계획을 추진할지는 다른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couldn't speak to specific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it certainly is an affront to the sovereign.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와 2397호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이 아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러시아가 묵인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y can also hire North Korean workers, which is against the sanctions regime.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후복구에 노동자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이를 통해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황해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이어 밤부터 황해도와 평남 지역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후엔 평북과 함북 지역에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최고 18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8도, 최고 24도, 남포 역시 비슷한 날씨 예상되고 최저 18도, 최고 22도, 신의주는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 26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5도, 해주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18도, 최고 21도,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되며 최저 18도, 최고 22도, 함흥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되며 최저 15도, 최고 23도, 장진 흐리고 최저 9도, 최고 18도, 해산은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원산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17도, 최고 23도, 청진은 흐리고 최저 15도, 최고 23도가량 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되며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 오후는 0.5에서 1m, 1.5m,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30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0년 전 냉전이 한창 고조됐던 시절 18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거의 모든 국가가 NPT에 가입했습니다.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함에 따라 NPT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NPT 조약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NPT 검토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3월 이후 핵합의 복귀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이란은 그러한 협정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에 복구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뻔뻔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동시에 그 같은 침공은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안전보장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과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강제, 협박에 근거한 핵 억지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we released a set of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that should be expected of every.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모든 책임 있는 NPT 핵무기 국가들에게 기대해야 할 일련의 원칙과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며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군비 경쟁을 피하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군비 통제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조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 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기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극동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2 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29일, 훈련 날짜를 이틀 연기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스토크 훈련의 날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러시아 측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 발표했던 13개 훈련장이 아닌 7개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몽골,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13개국이 참여합니다. 보스토크 훈련은 러시아의 동부 군간구 지역에서 4년마다 열리며 올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가 엔진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9일 4개의 주요 엔진 중 1개의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로켓 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이날 오전 8시 33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 악화되면서 연료 공급이 1시간 지연됐으며 이후 연료 누출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는 빠르면 오늘 9월 1일, 9월 2일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황에 따라 9월 중순이나 그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29일 자국 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가 철회돼야만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핵합의 복원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신고 시설의 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상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합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9일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8일 원전 건물 위에서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수치도 정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드론기 격추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은 이번 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육군 진먼 방어사령부는 중국의 무인기에 대해 경고 후 퇴각하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지난 27일 중국의 사회연결망인 신화 웨이보 등에 타이완군이 주둔해 있는 진먼섬 상공을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이날 진먼섬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했지만 민간용 무인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무인기를 향해 경고 신호탄을 발사하고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측의 무인기 도발이 점차 잦아졌다며 거듭되는 도발은 타이완의 국방과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타이완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금지 조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28일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비자 촉진 협정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 시민과의 관계 단절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며 협정 중단 주장이 만장일치 지지를 얻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별적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말 이후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자 촉진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30일 체코 프라하에서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 전함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중국해를 관장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함정 두 척은 타이완 해협 공해를 통과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